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아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불륜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는 호세아가 고멜에게 부부 관계를 이제 부정해 버려요.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제 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멜의 죄가 어떻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는 이제 내가 이제 아내를 당신을 징계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멜과 이스라엘에 대한 진술이 이렇게 서로 교체하면서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고멜을 가리키는 이제 말들이 2장 2절에서 7절까지가 나오는데 거기는 다 그가 그러죠. 그는 그래서 이 단수로 말하는 그는 이제 고멜을 가리키고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들이라는 건 바뀌어요. 역시 복수로. 그러니까 그가 그들로 바뀌면서 고멜이 이스라엘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는 고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5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키워드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 그것이 이제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포인트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정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다는 거겠죠. 가끔 언론에서 보면은 카사노바의 피해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패턴은 아주 동일해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날 이제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 외모를 볼 것 같으면 뭐 언제나 멋진 디자이너 스타일의 옷을 입고 멋진 구두를 신고 또 뭐 굉장히 부드럽고 감미로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자동차는 항상 최신식 고급 차를 타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데리고 유명 식당, 분위기 있는 식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선물들을 주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선물들. 그런 것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가라든지 혹은 뭐 인류 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혹은 뭐 아주 유명하고 알아주는 직업을 가진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날마다 그런 선물 보내고 꽃다발 보내고 아주 감미로운 말을 하죠. 꼭 같은 말들이에요. 당신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만이 굉장히 유일한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죠. 당신은 정말 매력 있고 어떤 남자도 당신과 같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의 그 자존심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그 여자를 위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카사노바의 연인들은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남성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직 판에 박힌 이야기죠. 알고 보니까 뭐 한마디로 사기꾼이었다 이거죠. 보니까 이제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짓된 사랑에 넘어가서 평생을 살아도 다 지워지지 못할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카스노바들은 무슨 말을 하면은 여자들이 좋아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잘 먹혀들고 어떤 방법을 쓰면 잘 넘어간다는 것을 아주 환하게 알아요. 근데 볼 것 같으면 고멜은 카사노바의 그런 순진한 희생자들이 아니에요. 고멜 자신이 이제 바람기가 많았고 유부녀로서 자신의 어떤 유격을 채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카사노바들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고멜의 문제가 무엇이죠?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잘못 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의 정체를 몰랐던 그 동기를 몰랐던 것이고 그 목적을 몰랐던 것이고요. 당장 받는 물질적인 선물 그 혜택들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믿는 우상들이 있었죠. 근데 그 우상들이 왜 자기를 사랑하냐 믿게 된 것은 우상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뭐 술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뭐 삶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곡식들 그런 것들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고멜에게 있어서 물질은 곧 사랑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요즘 세상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멜은 연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으라기보다는 떡과 기름과 양털과 술을 위해서 그들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도 같은데 바알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얻어낸다고 믿었던 것이죠. 바알이 아주 그럴듯한 약속을 했어요. 바알은 뭐 그 신전축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 카니발하고 거기 무슨 파티하고 또 풍작을 보장했죠. 네, 현대판 카사노바들도 같은 수법을 써요. 물론 카사노바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8세기 때 사람이잖아요. 이태리의 그 베니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풍미하고 다녔는데 어쨌든 이 카사노바는 18세기 때 사람이라 할 때라도 사실 카사노바의 원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인류의 시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카사노바는 사실 사탄이었어요. 하와는 사탄의 부드러운 말과 멋진 제안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이 하와에겐 굉장히 위로하는 말로 들렸고 굉장히 감미로웠고 하와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를 따라갔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같은 실수를 범했고 또 우리들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카사노바의 피해를 크게 적게 받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상이 주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바알로부터 덕을 본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만일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술과 물과 포도주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라는 말인가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바알 덕분에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알에게 바친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여러 가지 헌금이 있고 헌물이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빈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여호와가 창조주다, 여호와가 구속주다 하는 걸 옛날부터 조상적부터 다 들어서 알죠. 그들의 역사에 배어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생필품을 비롯해서 모든 금은까지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몰라서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그런 이교의 종교 사상에 물들게 하는 것이죠. 이 물이 들면은 하나님이 별로 의식이 안 가요. 우리 중에 누가 뭐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좋은 것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은연중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요인에다가 갖다 붙이기를 잘 알죠.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그 결과로 이렇게 열심히 그 해서 좋은 직장 얻었고 이렇게 해서 또 투자 잘해서 수입이 생겼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우상에게서 받아서 우상문화에 젖어서 그런 식으로 세속적인 것에 소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줄 알아요. 근데 이 이방신들마다 자기들의 장기 자랑을 했어요. 병이 나면은 치유의 신에게 가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신에게 가야 되고 농작물이 필요하면 발신에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신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뭐 그것이 치유든지 그것이 무슨 뭐 풍작이든지 뭐든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에 가면은 내가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고 너희들이 병나고 아프면 내가 치유한다고 하셨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보호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거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 뭐 신명기 7장 11장 또 2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분이라는 것을 눈에 강조했었죠.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을 보유하는 분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일부러 고의적인 무지예요. 고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로 창조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 지으셨다 그렇게 하시죠. 또 이 모든 우주의 보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늘 읽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사느냐는 거죠. 그런 가르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농경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늘 고백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우리도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믿는다. 농경신을 믿는다. 농경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그 풍작을 바알 덕분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 의식적인 부정이었든지 고의적인 무지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하나님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전쟁의 왕으로서 전쟁의 주로서 외적들을 다 쳐부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고 바로 왕의 그 군대를 다 이기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은 농사 한번 지어본 적도 없고 이게 어떻게 농사 지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농사 잘 되고 어느 때 뭘 심어야 되고 걸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바알 신이 있는데 그분께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같이 가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알 신이 다 통제하고 털을 잡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오해가 일어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라든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아무리 학식이 많고 뭐 학자든지 박사든지 뭐 아무리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일에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한 이유가 딱 단순해요. 그 오해거든요. 왜?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랑 아닌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그냥 두시느냐.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다. 왜 심판 안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런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또 이제 능력이 있다면은 왜 세상에 많은 고난들을 그대로 두느냐. 고난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불의가 그대로 횡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따라서 능력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거 다 오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군의 여하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것도 보존자시니까.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자기들이 보는 것 좁은 식견과 편견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릇된 신관인데 고질적인 문제예요. 조상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경배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바알 신의 문화에 적기 시작했어요. 제례 종교와 세속 사상은 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거기 가면 절대로 가나안의 우상진 따르지 마라. 그들의 문화가 아주 부패했으니까 그거 절대로 닮으면 안 되고 그들의 신전에 가면 안 되고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께도 동일한 경고가 이제 내리는데 어떤 것이냐면 요한일서 마지막 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는 뭐 우상 같은 거 많으니까 이해가 쉽게 되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우상을 멀리 하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놀래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우상을 멀리 하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죠. 이 세대의 우상, 이런 대표적인 세속 문화가 다 우상들이니까 그걸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 신구약의 일관된 명령입니다. 세상 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에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욕심에 끌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많은 부분들이 그 우리가 자라거나 제3절 통해서 듣거나 교회 안에서 뭐 근거 없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리를 잡고서 우리의 사상의 체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프레임이 짜여진 것 중에는 걷어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심각한 것 잘라내야 할 것 너무 많아요. 사실 종교개혁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있다면 그런 그릇된 신관으로부터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릇된 기도를 하고 너무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의 사상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비복음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살고 그릇된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뜻의 뜻과 주권적인 섭리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그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길대로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겠다 해놓고 실제는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나의 개인적인 그릇된 욕망이 합쳐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거둬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예배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무지와 나 자신의 전통적인 편견이나 잘못된 아이디어가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교회 경신의 사실 중요한 골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세속 사상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천박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속 사상과 행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별다른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못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그걸 잘 몰라요. 그것이 나에게 리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자기 욕심이 합쳐지면 신앙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들을 오용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금이고 은이었거든요. 근데 금과 은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상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우상에 그런 거 다 칠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다 금, 은으로 이렇게 장식하고 했으니까요. 결국은 우상 제조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또 사실 자기들이 쓰는 모든 물건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양식에 하나님이 또 더 얹어서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것을 다 바알에게 바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오용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을 뭐 등지고 산다 그렇게 말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세요. 오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물질을 오용했는가 하는 것은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외쳐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그러니까 이교 예배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음행했다는 말로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내가 또 내가 준,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나의 기름, 여호와의 기름이에요.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을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아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복은 불경한 삶을 위한 소비품으로 오용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바알 신관으로 각색된 우상신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놓고서 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놓고서 그것을 향해서 뭐 피땀을 흘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이런 우리 실수나 잘못을 좀 지적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은 사실상 교회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독교의 윤리관과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미래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 더 확인하고 더 알고 더 분명하게 그것이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초가 없이 하나님의 성경을 습관적으로 성기는 거예요. 대부분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나 거기에 대한 재고나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하니까 그대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 너무나 엉터리가 많고 여기저기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은 나의 귀한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은 아깝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의 은금이 원래 어디서 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사실 평소에 섬기지도 않고 잘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잊고 사니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내가 뭐 바알 숭배자가 아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어디에 쓰면서 사는지 때때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자에게는 청지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뭐 나의 은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바알 숭배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모순이에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러 형태의 바알 앞에서는 얹어주고 금도 내놓고 온갖 희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드리느냐 뭐 드리는데 굉장히 인색하거나 딴 생각을 하죠.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그저 나의 신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거, 그런 것에 집착하고, 나의 한 개인적인 내가 소속한 그 지역계에 하나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잖아요. 전 세계 모든 그 지역교회들이 다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내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도 다 잘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을 해요. 부탁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주십시오. 저거 봐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죠. 예. 그래서 받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감사하죠, 우리가. 그래서 뭐 교회에 와서 하는 게 뭐 기꺼이 감사한금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우면 또 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잠시 반짝 감사하고 끝나면 될 일일까요? 청지기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청지기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걸 미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일 지속적으로 청지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사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선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손에서 바알의 재단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8절에 보면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는데 무엇을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고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확실히 밝히기 원했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 백성이 내가 준 것을 바알이 줬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바알이 줬다는 것을 내가 다 거둬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먹을 양식, 입을 옷 없게 하겠다. 바알이 준 모든 풍작 다 흉년이 되게 하겠다. 또 바알 덕분에 자식 낳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식들 다 죽게 만들겠다. 다시 말씀해서 외적이 침입하게 하겠다. 아수르가 들어오게 하겠다. 아수르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즐기는 뭐 안식일이니 뭐 이런 절기들 다 기뻐하고 뭐 다 복받았다고 그 한참 그 좋아하는 그런 축제들 그런 거 다 없애버릴 것이다. 왜? 잡혀갈 거니까. 아시리아에 잡혀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좋아하면 그 우상의 본산지로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시큰 우상을 숨겨봐라. 가시아 담으로 내가 너희들을 단련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징계하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거칠게 되고 수풀이 되고 들짐승들이 먹게 할 것이다. 생태계나 환경 문제는 현대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 생각할 때 이거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쉽죠. 그러나 종교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고 환경 문제에도 다 포함됩니다. 온갖 동식물이 있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원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든에다 넣어두고 정원에다 넣어두셨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정원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일반 원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연계를 맡으라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일체, 인간의 탐욕, 이런 그릇된 경제체제 이런 것 때문에 자연이 오용되고 훼파되어 왔어요. 뭐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세상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였습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서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죠. 유상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을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거친 숲이 되어버리고 잡초밭으로 변하고 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현대사회의 이 생태계에 굉장히 타격이 극심한데 그 원인은 딴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우림의 급격한 감소라든지 동물들의 이 동식물들의 멸종되는 것, 공해로 인해서 오존층에 파괴되는 것, 북극 빙산의 신속한 해빙 이런 것 대부분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그 결과예요. 야생동물 뭐 몸에 좋다고 그냥 다 치는 대로 가지라. 중국 사람들 그 뭐 중국 사람 뿐이겠습니까? 많은 동양 사람들 그 몸에 좋다고 뭐 동물도 먹고 하는데 그 라이노 있잖아요. 그 코뿔소. 그 코뿔소 그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밀매해서 가져가. 뭐 1년에 막 1000마리가 잡힌대요. 그게 죽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멸종 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프리카 나라 그 관리들도 부패했으니까 뇌물 먹고서 다 그냥 일반출시키고 그게 뭐 몸에 좋다고. 아이 참. 그런, 하여튼 그런 것이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겠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일이 없어요. 들어가도 똑바로 들어가야죠. 산업 폐기물 아무데나 그냥 버리고 땅 바다 다 오염시키고 생태계에 무서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 뭐 이제 망한다는 얘기가 뭐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악된 삶의 그 영향은 종교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 뭐 자연환경의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출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환경도 망쳐버렸어요.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우리께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한 바르게 배우고 또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바른 뜻에 따라서 바른 소망을 가지고 바른 삶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